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돌아온 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난 1차 귀환자들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와서 아마 귀환자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착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온 2차, 3차 귀환자들은 훨씬 그래도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고생했던 1차 귀환자들의 후예들을 다시금 불러내서 막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만 새로 완공되었을 뿐이지 예루살렘 안으로 이사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입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늘 창칼을 옆에 차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그들에게 다시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에는 부상당하고 지쳤어도 믿을 수 있는 베테랑 병사들을 투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영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에 이미 가장 귀한 헌신을 했던 이런 1차 귀환자들 같은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처럼 이미 소아시아에서 많은 핍박을 견뎌냈는데도 다시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1차 귀환자들의 인구조사 명단을 보면서 이 명단에 확인된 사람들의 많은 수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 살기로 하는 고귀한 헌신의 결단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7절까지 커버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훌쩍 건너뛰어서 61절부터 시작합니다. 중간 부분이 대폭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맥락과 좀 관련된 중간 부분의 핵심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9절, 42절에는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4개 가문에서 총합해서 무려 4,289명이 돌아옵니다. 귀환자 전체 숫자의 한 10분의 1가량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온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상 아무리 타향살이가 좋아도 예루살렘 안에서의 생활이 바벨론보다 훨씬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영적 지도자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갈망이 컸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3절, 45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들 가문을 중심으로 소개되는데 8개 가문에서 36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을 하긴 하는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와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에 바쳐진 이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그 고기를 깨끗이 씻는 일을 비롯해서 성가대에서 노래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거나 성전의 여러 문들을 지키고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다 레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레위인들의 수가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숫자는 제사장들의 수는 4,289명이나 돌아왔는데 레위인들은 400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우리도 의료선교 가보면 실제 의사 간호사들보다는 돕는 옆에서 돕는 보조 도우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성전 일을 할 때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10분의 1밖에 안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 레위인들이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장들 밑에서 힘든 허드렛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 대사처럼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 시다바리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조연으로 살고 싶지 않다. 바벨론 땅에서 이미 편하게 사는데 괜히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사장들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어 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도 그래서 적게 돌아왔지만 그걸 각오하고 돌아온 400명의 레위 사람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죠.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혹시 내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만둔 적은 없습니까? 또 편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레 판단해 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에 한번 했더라도 은근히 그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현역들보다 앞에 투입되는 것이 바로 예비군들이라고 합니다. 현역들이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강한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옛날의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 다시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컴플레인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때 그 자리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여러분을 다시 투입하는 것입니다. 46절, 60절에 보면은 레위인들보다 또 한 단계 아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느디딤 사람들 그리고 왕궁에 소속된 종들인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종으로 주어져서 가장 비천한 일을 물을 기어러 나르고 장작을 패는 이런 가장 중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또 한 단계 밑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392명이나 돌아왔어요. 그 숫자가 레위인 사람들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훨씬 나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다 같이 포로였으니까 거기서는 뭐 자기들 자유의지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제사장 밑에 레위인 레인 밑에 허드렛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390명이나 돌아왔다. 60절에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꾼으로 부렸어요. 이들이 그 후손들인데 역시 느디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돌아오면 가장 밑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원한 거예요. 특히 이들은 목공과 석공의 은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 재건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저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선택을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와서 중하위층으로 살아했던 생활보다 그들의 기술과 열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기술만 있으면 우대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받는 이 그 제사장들, 그리고 주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조요는 되는 레위인들과는 달리 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은 주연도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안일한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항상 많은 교단에서 안수 받는 새 목사님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그 후렴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연이 되고 싶지, 내가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는데도 거기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계보에 등장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다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그런 구석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2절을 보니까 귀환자들 중에 자신의 족보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조선 왕국 건국 초기에 그 고려 왕조의 그 왕족이었던 왕씨들이 살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초기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왕씨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고려 왕조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탐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많이 죽였기 때문에 왕씨들이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왕씨에다 점 하나 찍어서 옥씨가 되거나 왕씨 위에다가 지붕 하나 세워갖고 전씨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족보가 복잡하다는 것은 험난한 역사가 시련과 사연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바벨론에 가면은 옛날에 족보를 싹 잊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구조사에 참여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의 품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연만큼 문제 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집안들, 뭐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아브라함, 야곱 이런 집안들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풀만 들추면 얼마나 사연들이 복잡합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근친상간하고 막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연이 많고 인간적인 결점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연 많고 복잡한 사람들을 다 백성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이 이 이름 많은 이름 없는 계보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 어디서 작업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도 기록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조금 큰 교회에서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서로 나 하나쯤 교회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도 상관이 있어요. 성도 수가 5,000명이 됐어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누가 좋은지 훤히 보입니다. 누가 딴 생각하는지도 딱 그게 보여요. 희한해요. 여기서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챙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복잡하고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건 사실이지만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에 대해서만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63절 65절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종족과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호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족보에서 이들의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의 선진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잘 나가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성과 가문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결혼은 했어도 자기들의 족보에 넣으면 되는데 그들의 족보로 따라간 것은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미 망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가문의 이름보다는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가문과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에 묻혀가는 게 그들이 세상적으로 훨씬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의 족보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64절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선진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결정을 하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우림과 둠밈은 당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허가해 주지 않는 한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인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주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좀 충격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다 적재정서에 배치하지만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들을 확실한 사람들로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지도자들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이 교회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안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벌써 교인 수가 만 명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교인 수가 5천 명인데도 지금 300명에 달하는 안수집사 우리 재직들이 있는데 5천 명이 아니라 만 명에 달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딱 7명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인지는 우리가 스테반과 빌립 딱 두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집사의 저력이 목사보다 훨씬 뛰어났던 초대교회. 우리는 그 혼탁한 시대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이 느헤미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연말에 또 저희 교회도 새로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피택할 텐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회사를 보니까 요나단 에드워드나 요한 웨슬리, 찰스 스펄전 같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주의 종들을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적어도 몇 대째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온 목사님 가문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신앙이 어려워도 목회가 크던 작던 어려워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니까 3대째, 4대째에 정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그 부흥의 물꼬를 트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자의 후손들을 주의 종들로 쓰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란 것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전통과 기도 속에서 몇십 년을 통해서 적어도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 종들이라야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보면은 우리 목회자, 재직,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정말 기도해서 정예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엑스트라로서도 조연으로서도 아무 불만이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정말 열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생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계보에 담긴 그 돌아온 귀한 자들의 놀라운 헌신을, 그들의 가없는 겸손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 실력과 인격은 안 되면서 명예를 탐하고 지위를 탐하는 우리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의 전에 가장 보잘것없는 대들보라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